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현대교회는 거룩과 경건의 능력보다는 은혜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법이 폐하여졌으니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반쪽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서 거짓 평안과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대교회는 참으로 오류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죄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다.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속죄와 용서를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그것을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하는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했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구속의 은혜가 마련된 것이고 구원이 준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과 그 보혈의 은혜와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에 1%라도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때 회개가 마음속에 이르러 와서 정말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냐면 정말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것이 거기에 대부분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승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실상 칭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대부분 빠져 있어요. 꾀준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를 짓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일상에 만연해 있죠.
지금 칭의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때는 칭의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상태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오셔서 저희에게 저희의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냥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생활에서 옮겨보려고 하니까, 계속 그 율법은 저를 정죄하고 있었고, 정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냥 말로만, 주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살래니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는데, 이 칭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완전히 저희가 굴복되어서 완전히 저희의 죗된 그 과거와 그 자아가 완전히 다 버려진 상태. 그래서 깨끗해진 상태. 그래서 정말 깨끗해졌기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시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별달리 어떤 특이한, 칭의하고 어떤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칭의의 유지 상태가 성화거든요. 만약에 칭의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면요, 칭의의 유지 상태가 성화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화라는 것은 그 칭의를 그 받은 상태, 완전 죄 없음을 받은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성화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좀 이해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를 위한 것이란 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이 온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것이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되거든요. 믿고 그리고 내 생애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그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결정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가 칭의를 받는데에도 이것은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허용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데에도 우리의 그러한 선택의 결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로 끝나는 거죠. 자기 자신은 보류해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자기 자신에게 죄나 자기 자신의 의의를 보류해 두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간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을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전에 신학적으로 우리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전적인 타락이다. 그러니까 이 전적인 타락은 선택할 수 있는 것조차도 선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씀에도 물론 그런 말씀이 이제 비추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의롭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칭의를 입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보므로써, 아, 내가 죄인이었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피로를 간절히 느끼면서 이 죄에서 내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이 붙잡는 것은 우리의 의지거든요. 그 의지를 주님께 바치고 또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그 죄악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켜 그것을 청산하여서 주님을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형벌 받을 죄악을 예수께 전가시켜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그 죄를 돌이킨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지. 그냥 입으로 그냥
신한다고 해서.
시인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즉 성화의 길.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이렇게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제는 그런 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쉬운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의롭다는 말을, 내가 이제 너를 의롭다 했다는 말을 죄 없다로 다 이렇게 표기한 걸 봤어요. 그 말은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 즉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그 말씀을 분명히 그 간음한 여인에게 해주셨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요.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그 여인이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정죄에 빠지고 다시 멸망과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죄를 덮여주는 그 은혜만 생각하고 그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정말 참된 성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그 모습에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망령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결국 자녀가 자식이 잘못할 때 그 아버지를 욕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었죠.
그 용서라는 개념하고 회개라는 그 개념을 보면은 그 용서가요 참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용서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사실은 조건이 있는 용서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그 용서를 받고 또 다시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은다면요. 그 예수님의 용서가요.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아이한테 그래 용서해 줄게 하면서 가서 또 용서 또 잘못해라 그럼 또 용서해 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다시는 그 반복된 것을 물론 실수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용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회개 또한 그런 것 같아요. 회개라는 게 그냥 저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복하고 시인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개는 자기가 가던 길을요 돌아서서 반대 올바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개의 경험은 어떤 자기가 그런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개혁이 없는 회개는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한테 장난치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또 바로 자기는 변화시키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또 그 삶을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고 그 회개는요 용서 받을 수 없는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안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말로 일단은 먼저 그 죄가 얼마나 참 추악한 것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 자기가 그 죄를 질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유도 사실은 저희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선택인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죄를 지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단도 유혹할 수 있지만 저희를 죄를 지라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저희의 선택이에요. 뭐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죄를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짓고 생활을 개혁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용서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으니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다 하는 그 착각에서 저희가 좀 깨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던 그 칭의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준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복음의 그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내 다가가기 위해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칭의의 단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성화의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일단은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 죄를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포도나무에 붙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포도나무의 생명이 능력 있게 일을 하면서 그분께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굴복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한순간의 경험이라고도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칭의의 경험을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지해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화의 경험이라고 이제 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란 그 거듭난 사람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거룩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제도에 보면은 먼저 이 뜰의 경험이 있고 뜰에는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거기서 타버리는 제가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지만 나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못 박히는 그런 실제적인 내 마음의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자아도 거기서 끝났고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서 끝났거든요.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화의 생활이죠. 그러면 예수의 믿음의 생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믿음은 예수님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분도 유혹을 받으셨고 우리가 동일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던 거예요.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 인류의 모든 구속을 그르칠 걸 그분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게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들려주신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던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 결과가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생애로 예수님을 이끌었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그 변화된 그 성화된 생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의 생애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포도나무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일정 부분 이제 저희가 그냥 죄에 대해서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일정 부분 악습을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단하고 관계도 끊어보고요. 근데 그 예수님과의 그 산 관계, 그분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 그분께로부터 그 수액을 공급받는 그런 관계가 돼 있지 않고서는요, 저희가 이 죄의 방종과 이 악습을요, 저희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스스로, 저도 참 그렇게 해보려고 한 적 많거든요. 예, 예수님과 관계없이 선해 보려고, 예, 한번 거룩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저희가 그때마다 그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응?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 스스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저는 정말 완전한 굴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분과 하다 보면은 완전히 그분과 저희 뜻이 일치되는 것들도 있지만 저의 인간의 본성하고 맞지 않는 그분의 어떤 뜻이 있을 때 그때 제가 굴복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 뜻하고 맞는 거는 저희가 굴복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랑 맞지 않는 것을 그분의 뜻에 저희 의지를 굴복시킨다는 것은, 참, 그것도 성령의 그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과의 산 관계가 계속 이어져 있지 않으면은요, 저희는 일정 기간 지나다가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화라는 것은 별 다른 게 아니라 그 영감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화란 다름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모든 그 자아를 매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는 경험을 매일매일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성화의 경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꺾어 하나님 뜻에 바친 기록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네, 그렇죠.
특별히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올 고난과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셨죠. 그리고 그 죄의 무게와 그것이 자기 육신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뜻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주님의 기도였고 주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굴복이었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우리가 굴복의 경험을 필요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아까 너무나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우리 앞에 선악의 열매를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듯이 두고 있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의 문제가 계속 인류 역사 속에서 사단은 주어왔고 이제 그 마귀의 음성을 거절하고 우리는 생명과를 먹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생명과는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절대 비결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너희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신 그 죄의 용서 안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과 능력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결국은 성화의 길이 어떻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성화의 길이다라는 것을 친히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보내주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부의 법,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거죠. 그 지키기 위해서는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자신의 모든 신성을 하늘에 버리고 또 자신을 비워 주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 우리가 복음서의 중간중간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은 그 시편에 보면은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즐거움이었죠. 물론 그것이 고난과 아픔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고 또한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면서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도 그 삶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그래서 사실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이 좁은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가 다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참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한다고 좁은 길로 가야만이 정말 그 성화의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갈 때 그 속에서 오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성화의 길을 걸을 때 그 기쁨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을 본다면은 에녹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과 같이 한 그런 삶을 그랬어요. 에녹은 살아서 성천했잖아요. 그 짧은 그 구절 속에 에녹의 삶 속에 그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증거로 모범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성화의 길을 그려야 되고 왜 좁은 길로 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중한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정말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그 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늘 볼 때마다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기존 교회에 많이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물론 그렇게 이루어지긴 하지요. 그런데 그 성화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좀 더 인격적이 되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이렇게 성화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생활을 했지만 참된 성화가 무슨 뜻인지를 정말 몰랐어요. 어떤 것이 성화인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어떠한 식의 생활의 모습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걸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정말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이 결국은 성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우리 조상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을 다시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사실은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뿐이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이름만 믿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붙어 있고 이러면 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죠. 끝까지 아 지금은 아직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고 장로님 권사님 되고 그러면 이제는 성화가 다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은 연약하니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정말 완전히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칭의가 거듭난 삶이잖아요. 거듭난 삶이라는 건 옛생활은 다 버리고 예수님의 생활로 딱 들어서서 변화되는 건데 그런 삶이 아니고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칭의도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참된 성화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성화로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칭의의 경험이 아니면 참된 성화를 가기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올바른 칭의는 참된 성화의 진정한 시작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칭의를 얻은 그 믿음 자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없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론이고 그것은 지식일 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것이 결코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예전에 물론 그랬지만, 저는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참 열심히 제가 외치고 다녔고 그렇게 전하였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지금 이제 요즘에 와서 더 느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 스스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지 않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남에게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원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성품과 인격과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에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든지 남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아주 합당치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칭하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은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는 입으로 시행하셨죠. 또 교회 열심히 다니죠. 무엇보다도 11조 열심히 하죠. 교회에 뭐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즉 구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간접적으로든지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는 이제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착각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서나 모든 삶 속의 순간순간에, 그리고 엄밀하게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다 보시고 그 삶 속에서 정말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건데, 그래서 에스겔 3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물론 죄를 고백하고 해서 나는 이제 모든 죄가 나의 과거죄까지도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다 사해져서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에 그 말씀 뒤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면,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성령께서 이제는 성화의 길을 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을 거스리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부인하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는, 다시 말하면 그가 모든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았지만은,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참 이것은 무서운 말씀인데, 오늘날에 사실 이런 말씀은 안 가르쳐요. 저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어떤 그런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스스로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거의 안 가르쳐요,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짓 평안 속에서 그 죄를 먹고 마시도,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칭함을 받았지만, 어렵다는 칭함을 받았지만, 그 삶 속에서는 거룩한 길을 걷지 않죠. 그 거룩한 길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죠. 그렇지. 교회에서 그렇게 종용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 충성하면은 그것이 성화의 길이다. 그런 정말 사단의 기만 속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걸 생각하면은 때로는 이전에 다니는 교회에 어떤 그런 성도들이나 이런 친분이 있는 분들을 기억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그냥 한순간의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전에 의롭게 했어도 그 후에 죄를 지면은 그 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성화는 계속 지속적인 경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인 경험. 그래서 그 아까 저기 여기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상태, 그 상태가 그 칭의, 그러니까 저희가 성화된 상태의 어떤 열매는 될 수 있어요. 열매는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화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은요, 어떤 누구도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면요, 칭의까지만 얘기하고, 성화는, 그래, 그냥 칭의 받고 있다가 조금 뭐 죄 짓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이러면 된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시는 의요, 성화케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이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고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가진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또 어떤 반역의 정신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다시 또 하늘나라는 또 반역과 죄로 물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화라는 것은 곧 저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결혼 예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고 그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며 또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에 그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은 것은요, 저희가 성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을 상하게 누가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라든가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원한의 느낌이나 반역의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안다. 그러니까 그는요 성화된 상태에도 아닐 뿐더러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화를 주장하고 칭의를 주장하는 저희도 그 기만에 저희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저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보면은 사람의 어떤 비판이나 어떤 그 교정을 당할 때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세요? 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가지고요. 사실 오늘 이 성화라는 그 주제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저는 참 많이 참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일정 부분은 어떨 때는 온유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상태가 아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그 칭의를 받고 그 순간 나는 완전한 의인이 돼서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그런 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의의를 내 의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또 우리의 감정만으로 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에 기울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